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소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애곡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굽어살피시사 항상 저희들에게 위안이 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를 참 진리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셔 주셔서 저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제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과부로 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에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하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의 참 과부로서의 71년 동안의 생활을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템플 교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헌신 봉사한 그러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려 간구한 기도에 그 응답이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어서 이 교회가 이 근동의 모든 심령들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근방에는 많은 우리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저들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이 교회가 창성하고 참으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소소가 모여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종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사 그 말씀의 능력이 커서 우리 듣는 모두들이 감화 감동받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자님 나오셔서 우리 지혜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잠언 3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변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변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지혜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초대교회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 중에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치는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수하는 것, 또 부귀가 지혜를 가진 자에게 따른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길은 즐겁고 그 첩경은 평강이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다들 교육을 받으려고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대학원도 가려고 합니다. 지식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을 구합니다. 경제발전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육신생활에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은 부족합니다. 이 물질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권세와 권력을 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권력은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권력을 똑바로 써야 합니다. 대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중에 말로를 보게 되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을 바로 쓰지 못해서 자신과 민족과 국가를 망친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네로 황제입니다. 또 히틀러입니다. 네로는 주후 64년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14개국 가운데에 온전하게 남은 군은 4개국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탄 것이 기독교도들의 짓이라고 기독교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폭정은 얼마나 심했는지 견디다 못한 로마의 속주들이 하나둘 항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로원들도 또 친위대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붕을 쫓겨나서 비를 맞으며 자기 신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모든 정세를 파악한 신하들이 네로에게 자결하십시오. 자결하십시오. 그러나 겁쟁이 네로는 자결할 그러한 용기조차 없었어요. 목을 칼을 목에다 갖다 대었는데 그냥 그걸 자르질 못하고 상처만 낸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신하가 그 겁쟁이 네로를 향해서 욱박 지르면서 자결하십시오. 안 하니까 그냥 목을 쳤습니다. 신하가. 이처럼 그 잔인 무도했던 폭정을 가했던 그 네로는 끝내는 자기 신하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았습니다.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신복 부하의 배신으로 러시아의 비밀 정보를 제공함으로 러시아의 그 침공에 쫓긴 나머지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만 구하면 안 됩니다. 그 권력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 물론 귀합니다. 여기에도 사랑을 바로 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사랑은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는 지식이라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의 총량, 토탈 어마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올바로 쓸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슬기라고 합니다. 슬기. 예. 지식은 많지만은 미련한 사람이 있고 또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슬기까지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는 무엇을 분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슬기를 의미합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슬기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무엇이 또 영원한 것이냐를 분간해서 순간적인 그 향락이나 유익보다도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나 또 나라들의 정세를 보나 교회들의 정세를 보나 지혜로운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전도자,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장로, 집사, 권사, 지혜로운 성도들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 탐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쉽지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너무나 쉽지만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특별히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했어요.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한 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악을 그 자의로 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교훈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알아요. 반석 위에 서면 든든한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따르는 자에게는 아주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자, 분들은 아이고 뭐 지혜 있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십시오. 요즘 어느 교회를 가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앞에 놓고도 성경을 필 생각을 안 합니다. 전부 영상에 의지해가지고 편한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이 템플교회는 저기에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성경만큼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정말 바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다 두기만 하지 읽지는 않아가지고 성경에 먼지가 가득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성경책 위에 쌓인 먼지를 일시에 털어버린다면은 먼지가 너무 많아서 2, 3일 동안 해가 가리워질 것이라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보지 않냐 하면은 이와 같은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제단 앞에서 1000번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는 것을 구하라고 할 때에 다른 왕들 같으면은 보물이나 또 왕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또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을 달라고 아마 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 힘없고 약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판단력과 또 재판할 때 선,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오직 지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같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기에 필요한 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후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보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에 올리지 아니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길 원하기 때문에 영상에 올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양과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했어요. 왜 뱀을 등장시킵니까? 예수님께서. 예? 뱀이 뭐예요? 우리가 특히 뱀은 사단이요. 악한 것을 나타내고 간교한 것을 나타낼 때 뱀을 이용하죠. 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정반대되는 양과 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른 동물들보다도 뱀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 까닭은 뱀의 혀가 두 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뱀의 혀가 두 개는 아닙니다. 단지 혀의 끝이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뱀의 혀가 둘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인들은 혀가 하나일 때보다 혀가 두 개일 때 훨씬 말을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혀가 하나뿐인 다른 동물들보다도 혀가 두 개인 뱀이 가장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뱀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창세기 3장 1절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뱀을 뭐로 표현해요? 강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간교한이라는 히브리어 아름을 번역한 것인데 개역성경에서 히브리어 아름을 간교한이라로 번역한 것은 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이 아름은 부정적인 뜻인 간교하다, 간사하다, 또 교활하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뜻으로 영리하다, 신중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혀가 두 개인 뱀이 가장 말을 잘하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파송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의 그 해답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라 한 것이에요. 바로 천국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이하의 8절로 1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로 15절인데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신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을 놓고 전도를 할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해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어잡고 그걸 하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그 집을 떠나고 성을 떠나고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거기에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추수할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템플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천국 복음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뱀같이 지혜롭고에다가 양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더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을 그대로 펴고 계세요. 접지 마세요.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런 것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서 양 같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저 나라에 영생한데 그때 지옥에서 자기의 그 영원한 것을 보이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 고통을. 우리는 이미 거기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리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리 가운데로 그것은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 가운데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삶은 이제 그 해답이 나왔지요.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템플교회는 위치적으로 참 불리합니다. 왜? 이 부근에 전부 중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 많지 않아요. 참 불리해.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곳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바로 지혜를 구하는 삶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버지 아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솔로몬 왕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한 이 지혜로 천국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템플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